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예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십니다. 일곱 인 중에 오늘 그 넷째 인까지를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는데 이 네 인은 다 같이 말탄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흰 말을 탄자,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탄자, 그 다음 검은색 말을 탄자, 마지막에 청황색 말을 탄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 이 세상에 재난과 전쟁과 이런 고난을 가져오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하여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런 내용들이 그것 하나하나가 어떤 뜻을 가지느냐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면은 거기에 새로운 이미지를 거기에 포함시키려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이미 요한과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는 이미지가 혹은 그런 내용에 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스가랴 1장에 나오는 그 말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313페이지인가 봅니다. 스가랴 1장 7절 말씀 봅시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 여기 네 말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오늘 우리가 본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등장을 하고 있고, 홍마는 둘이 등장을 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탄 이가 있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와 흑마가 있죠. 검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바로 이 스가랴 1장의 이 이미지를 따서 그 전하려는 내용이 이 스가랴 1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9절에 다시 돌아오셔서 1장 9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겁니다.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 그럼 이들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BC 530년경쯤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인데 연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BC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서 아수르에 망해서 나라가 망하고 BC 586년에 남왕조 유다가 망하고 그 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랬다 BC 538년에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그 왕조를 이은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 말을 번역했습니다만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 1차 귀환이 BC 538년입니다. 그 1차 포로 귀환 때 이 포로 귀환을 인도하고 그 지도자로 선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총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BC 536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성전은 한 절반밖에 진척되지 않았고 이 고레스 왕이 성전 짓는 것도 허락하고 포로들의 귀환도 허락했으나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 이 유다가 다시 재건되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성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낙심도 하고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이제 스가랴가 선지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대언을 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는 것이고 성전을 빨리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 성전 재건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어떤 신앙상의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내다보는 그 소망과 약속의 상징으로서 성전 건축을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며 확인시키며 그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게 하는 차원에서 성전 재건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그것이 성전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신앙의 겉으로 나타난 책임이고 그 형태가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 스가랴가 이 말탄 자들을 보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이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는 것은 저들이 와서 바로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포로를 주도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바람에 일어난 정치적, 사회적 그 재난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홍색은 우리 오늘 계시록에서 보면 붉은 말 이렇게 나왔고, 여기 이제 홍마로 되죠. 홍색은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승리를 말하고, 자색은 전쟁 후의 혼란, 흑색은 재난과 슬픔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어쨌든 다 재난들입니다. 전쟁은 이겨도 재난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 여러 가지 병도 있고 뭐 그 어려움이 많죠. 게다가 이런 또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들도 여기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의 등장으로 지금 스가랴 선지에게 보여준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를 묻는 차원에서 그 개입하신 심판과 벌하심의 손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뭘 받느냐,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도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뭐 그렇게 무슨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 온 땅은 누구 휘하에 있냐면 지금 바사왕 휘하에 있습니다. 바사왕 휘하에 온 땅이 평안하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침략을 받거나 약탈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침략군, 그 침략한 나라의 이 통치가 평안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지금 제가 얘기한 식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을 주셔서 가라사대 14절 하반절,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한다 이겁니다. 안일한 열국 위에 평안하고 정원하도이다. 안일하다는 겁니다. 뭐 그 안일하다는 건 거만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라 이겁니다. 예루살렘이 건축된다는 것은 약탈된 쪽에 하나님이 편을 든다는 것은 약탈한 쪽에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두루 다니는 이 재난의 손길, 하나님께서 직접 재난을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재난을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 앞에 허락은 받아야 됩니다. 왜 허락하셨느냐? 유다 왕국의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진노하셨습니다. 그 노를 붓기 위하여 이들을 세웠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노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거만한 저 정복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그 재난의 그 손길을 펴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 여기는 세 말입니다만 그 이미지에 뭘 요한이 차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계시적 징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 공포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포죠? 재난의 공포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너나 없이 기독교 신자들이 공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성경이 종말의 의미를 재난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이들은 그런 공포를 불러내기에 족한 임무를 맡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그 탄 말이 붉은 말, 자색 말, 또 검은 말, 이런 백색 말, 이런 것들이 다 재난의 어떤 의미들을 두드러지게 갖고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 지금 얘기한 것과 일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럼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인을 뗄 때마다 하나의 재난이 또 뗄 때마다 또 재난이 뗄 때마다 또 재난이 일어난다면 그 어린 양이 떼신 인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신 그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재난을 불러오며 이런 공포를 시작하는 분으로 등장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가보십시다. 에스겔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더 이상 방치하실 수 없고 그 심판을 하시리라 하는 대목을 에스겔 선지가 예루살렘에 하는 대목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계속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손길로 어떻게 간섭하시느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근, 짐승, 17절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아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그 손길로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며 의인은 자신만 구하지 그 자녀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그 임할 심판의 엄중함과 그 철저함이 이런 저런 걸 봐주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로서 거기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자신은 구원받지 그 자녀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 심판의 엄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이하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볼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욕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는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에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무엇을 결과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괜히 하신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건 뭐냐? 남은 자를 보라. 남은 자를 보라. 내가 이런 재난을 내림으로 이런 심판을 행함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라. 거기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그것이 너희들을 정결케 하며 너희를 복되게 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 어린 양이 나와서 인을 떼는데 재난이요? 모두 공포냐? 물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재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재난은 이중성을 띠고 있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경고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는 우리를 정결케 하며 성화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시는 이유요. 어린 양이 뗀 인이 이렇게 재난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손에 의해서만 띄워줘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런 일들, 어린 양이 인을 뗐더니 말하자면 마지막 날들,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를 다 마지막 날이라 합니다. 마지막 때라 하고 종말이라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런 환란이 있으리라, 이런 재난이 있으리라. 그것은 다 뭐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요. 그 중에 일부는 또 현실적인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을 목적하지 말고 그 가진 바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자기를 붙들어 매라는 신앙의 훈련이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라면 이미 마태복음 24장 같은데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어린 양이 인을 떼서 보여야 할 계시록에 기록될 특별한 의미심장한 여태껏 비밀이었던 내용으로는 너무 내용이 평범하지 않냐, 그래서 평범하다는 새로울 것이 없지 않냐라는 질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메시아가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서 지금 나오는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일곱 인은 앞에 있었던 것과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말세에 관한 여러 예언들과 그 핵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에 있어서 동일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와 다른 게 있습니다. 더 덧붙여진 게 있고 인을 떼서야만 보여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섯째 인에서 달라집니다. 9절이죠.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오늘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 구약을 읽을 때는 아까 본 스가랴에서는 이 말탄자들 하나님의 심판과 혹은 정결케 하시는 손길들의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이스라엘이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케하며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시는 거였죠. 이날 때에서 보여주신 것은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것이라는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민족적인 구별로 구별하여 이스라엘이라 칭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지칭했고,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서 이스라엘이라 할 때는 우리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된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고, 우리의 신앙은 다 신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출발 자체가 십자가니까 종말을 생각할 때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그 정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그 계시의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을 주요한 주인공으로 지칭하고 있고 삼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관하여 이스라엘과 교회와 전 인류가 어떻게 그 종말의 각본의 역할과 그 내용과 초점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은 종말을 이해하는 데서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땅의 천년왕국이, 지상천년왕국이 일어난다고 믿고, 그 지상천국, 지상천년왕국은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우리는 이스라엘과 민족 간의 차별이 없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 중요한 대상이요, 초점이 되며, 심판을 아까 스가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그 대적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다 하는 것과 달리 교회를 정결케 하며 교회의 대적들을 치는 것으로 나오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며 가장 중요한 종말의 모든 각본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지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인을 떼어 보여주신 종말을 보는 시각에서의 중요한 우리의 지위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여기 등장하는 내용들이 아까 스가랴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점하고 있는 시간, 즉 종말의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간섭들,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 혹은 심판, 또 신자들을 향한 격려 또는 경고, 또는 실제적인 정결케 하시는 은혜, 손길, 이런 것들로 이해돼야 되는 것 같이, 이걸 문자적으로 흰 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이렇게 따지거나 그 순서에 어떤 중요한 뭐가 각본이 있는가라고 따지는 것은 이 환상에 있어서 중요한 그 의도가 아닙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다 그렇게 나타난 순서가 꼭 종말의 시대적 시간에 그 연결을 의미한다고는 우리 보수 진영의 성경학자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계시록의 이 환상들은 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개괄적 표현이라 그랬죠. 개괄적 표현이란 건 앞에서 한 얘기를 뒤에서 다시 합니다. 또 다시 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그 내용들이 점점 상세해져 가는 것이지, 앞에 한 내용과 뒤에 한 내용이, 앞에 거는 앞에 일어날 얘기고 뒤에는 그 뒤를 예언하는 이런 연대기적 예언이나 순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대표적으로 바로가 꾼 꿈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가 그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꿈을 꾸죠. 처음에 그는 일곱 이삭이, 풍성한 이삭이 말른 이삭으로 대치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죠. 일곱 살찐 소가 말른 일곱 소에게 먹히는 꿈을 꿉니다. 그건 둘은 같은 겁니다. 이삭으로 표현된 것과 나중에 소로 표현된 것은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그 이해의 발전은 있어도 내용 자체의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어느 누가 나타나면 아 이제 몇 분 남았구나, 몇 초 남았구나 라는 식으로 보라고 준 계시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고, 성자 하나님도 양보하신 부분이라니까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간을 사는 우리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모든 신자가 겪는 신앙의 현실, 그 시간, 그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가를 깨우치며 설명하며 우리의 가진 바를 분명히 하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 희한무쌍한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원래 번쩍거리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아끼시거나 남겨두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믿습니다. 이제 일어날 일은 그 과정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혹 이어진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길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주를 뵈옵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참으로 영광되고 거룩하고 흠없이 설 것을 믿사오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말세의 이 짧은 우리의 인생 현실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것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충성할 것을 주 안에 다짐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 내용과 약속된 소망들을 분명하게 붙잡고 세상 풍조에 지지 말며 그 유혹에 빠지지 말며 승리하는 승리와 자랑과 성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